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죄감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의 영감은 사람을 살린다. 정죄감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의 영감은 사람을 살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은혜로 들어왔음에도 인과율에 따른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구원과 혼돈이 없도록 인과율에 따른 구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나 뭐 율법을 지켜야 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그릇된 생각들이 어떻게 틀린 건지 또 무엇이 바른 건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죠. 왜 로마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마로 가는 그 편지의 목적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파악해서 보다 더 그 로마서를 이해하기에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로마서를 살펴보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 차분히 살펴볼 때 로마서의 첫 부분은 이제 충분히 교리적이지만 그 저작 의도는 다분히 좀 선교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스페인 선교, 서바나 선교, 그러니까 스페인 가고자까지 가고자 했던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로마까지 방문을 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직접 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할 때 교리서신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과 구원의 율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내용만 본 거지, 정작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왜 그걸 써야 됐는지, 그 시대적 상황과 사도 바울의 그 내적인 어떤 비전,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로마서의 내용만 그냥 글로만 이제 인정을 하고, 그 편지가 쓰여질 당시 사도 바울에게 놓여 있었던 상황과 그 저술 목적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뭐 교리서신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로마서는 어디까지나 저술 목적에서 봤을 때 로마 교회로부터 확실한 어떤 선교 지원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선교의 그 어떤 연장선상에, 그러니까 증인으로 보내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선교 소신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나 뭐 선교 여정을 통해 자비량 선교를 하던 바울이 자신이 뭐 스페인 전도 여정을 가겠다고 로마 교회로부터 노골적으로 어떤 선교 자금을 요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록의 목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이 각 지역 교회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다툼이 생기면 노심초사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볼 때, 로마 교회, 그러니까 자신이 세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로마나 헬라, 이방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인가, 이런 걸 뭐 갖고 싸우다 보니, 유대인들이 막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고 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먼저 맡은 자로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겨대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가중되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들을 좀 바르게 다루어서 온 교회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라도 그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근거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정의를 알리려고 하는 그 보편적인 회람서신의 성격도 있지만, 그 본문 내용을 통해 거꾸로 이런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기는 특별한 존재고 교회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출신과 율법적 전통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무엇도 아닌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 밝히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똑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분명한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았느냐 이거이실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1장에서 8장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혈통과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책임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라는 게 12장 1, 2절. 12장 3절에서 8절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9절에서 21절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13장 1절에서 7절은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회 속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며 다투지 말고 죽으나 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사명을 따라 교회가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로부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리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내받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나중에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 스페인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사명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함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선교 지원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 배경을 좀 기억하면서 어제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나눴었는데 5장 이후 이제 6장, 7장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5장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비교하면서 아담이 온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이끈 그런 결정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는 온 인류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되돌이키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로 인해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과 단지 죄를 떨쳐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 따라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실력이나 신분이나 종교적 열심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저 어제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제사의 완성은 단지 속죄의 번제단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고 부르셨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화목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만 열심히 왕복 운동하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란 돌이킨 거예요. 원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가는 상태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겠다고만 하면 죄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도 로마서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듣다 보면요. 결국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선택에 의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뭐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이 어차피 구원될 자들은 구원되니까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내서 아무리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결국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소위 예정설 교리에 이제 잘못 빠져서 은근히 대충 살거나 혹시나 택한 받지 못한 삶일까 싶어서 오히려 더 종교 율법적으로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대충 살아버리거나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운명론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왠지 막 그 죄책감, 정죄감에 시달리게 돼서 뭐 이게 정말 진정한 자유함으로 죽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종교적 굴레에 매여서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6장을 통해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도 더불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또다시 그런 종교 율법적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산 사람이다. 새롭게 산 사람처럼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해서 이 과거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삶,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내는 그런 율법적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죄에 복종하고 뭐 종교적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살지 말고 의로운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된 성도다라고 말하죠. 6장 14절.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그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6장 22절.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6장 23절.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고 예정한 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다. 이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운명론이라고 하는 미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답게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본능적인 욕구와 자기 스스로 행하는 자유의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적 욕구를 과하게 누리고자 하는 그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는 이 사실을 7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소위 이것을 원죄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날 때부터 오염되어 태어나는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만족,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확인된 죄의 성질인데 바로 그런 성향.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사과가 달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는 것인가는 이런 문제인데 바울이 말하는 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법에서는 훔치기 전에는 훔치려고 생각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또는 훔쳐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되지만 훔치다가 딱 붙잡히면 현행범으로 죄인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훔쳤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훔친다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확실한 증거로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청정하고 무죄한 곳이었던 그 에덴 동산 거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또한 이제 자라가는 어린아이들을 봐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욕심부리고 죄악된 것을 행하는 걸 보죠. 인간은 자유지를 가졌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자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의 욕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자기 힘과 인간의 의지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어떤 경험적 고백을 통해 경험을 통해 고백하며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조차 그것을 종교적으로 바꾸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내면에 이런 죄성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죠. 7장 14절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통제되지 않으려는 자유의지, 자기 욕심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7장 19절.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은 자기 중심적 욕심에서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겠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른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뭐 종교 요구 절제하고 40일 금식하고 돛 닦고 수도원 가서 수도하고 뭐 염불을 내도 안 되고 심지어 율법을 미친 듯이 지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욕심은요. 아무리 인간 스스로 온갖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때문에 절규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현대어로 말하면 뭐라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일을 선택하고 작심을 해도 이 사흘도 못 갈까요? 그게 바로 이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성은 되게 게으르고 욕심 많고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그러냐.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스스로의 노력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느껴지는 그 죄책감, 정죄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고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는 이 대단한 율법학자의 천사 같아 보였어도 그러나 자기 양심을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스스로가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죠. 이제 그만큼 내가 율법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그 죄의 올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완악함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종교적 실력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야고자 한다면 그 수많은 정죄감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정죄감과 율법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는 정죄감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들도 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사람의 양심에도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이 있어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정죄감에 눌려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유일하게 죄의 정죄감을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죽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죽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이게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 나도 다시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고 세례를 주는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죄와 결합된 나는 죽고 그리고 죽음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오게 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키면 살고 아니면 죽는 그런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안전장치고 생명의 법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율법을 스스로 지켜 완전해지고자 했던 이 옛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후에도 율법을 더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건 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몰라서 종교적으로 지켰든 이제 알고 의도로 가고 지키든 결국 율법을 지켜가는 겉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구원의 방법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늘 나를 죽음에까지 몰아가려는 정죄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에 이어서 이거를 즐기며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억지로 끌려가는 종교의 매몰되는 삶이라면 후자는 똑같은 걸 가지고 스스로 즐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8장에서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 8장의 부분은 내일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얽어매는 종교의 사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정죄감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무서운 죄의 사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정죄감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반항하거나 외면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율법의 족쇄로 만들어서 정죄감에 빠뜨리며 왜곡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게 만든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서 아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고 부끄러움인지조차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계 유명한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동성애 축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지점하고 더러운데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그런 짓거리를 벌이는지 보면 알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우리 주 생명과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증만이 여러분 그런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게 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관계는 종교의 규칙으로 얽매이는 고행이나 무슨 지극정성의 강도를 따지는 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의지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의지를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곳에 쓰지 않고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온전히 서고자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 이 함께 거하시면서 주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야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선 곳 어느 곳이든 우리 하나님이신 이 말씀, 이 진리가 여러분을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해서 기꺼이 내가 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길을 걷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하와나 아담과 같이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죄성,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로 자유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안내하는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죄감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좀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